이제 오늘 봉독했던 말씀으로 치유를 위한 기도,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아프지 않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원죄의 후유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름대로 건강하게 살고 싶지만 때때로 몸이 아프거나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중한 질병으로 투병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기도가 질병 치유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입증되어진 바 있습니다. 그 중에 크리스찬 심장학자 랜돌프 버드는 기도가 병의 치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 393명의 심장질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약 10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를 받게 했고 한 그룹은 전혀 기도를 받지 않게 했습니다. 버드 박사는 기도하는 분들의 다양한 교파에 기도하는 분들에게 환자들을 위한 이름과 간단한 병의 정세 그리고 현재의 기도 제목과 상태를 말해주고는 매일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했습니다. 약 10개월쯤 지난 뒤에 두 그룹을 살펴보니까 큰 차이가 났습니다. 중보기도를 받았던 첫 번째 그룹은 두 번째 그룹에 비해서 5분의 1 정도의 항생제를 가지고도 치료를 받아도 끄떡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좋은 호전 효과를 나타내었습니다. 폐에 물이 고인 경우도 두 번째 그룹에 비해서 3분의 1가량 적었고요. 또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하는 경우도 아주 적었습니다. 물론 사망자의 수도 상대적으로 훨씬 더 적었습니다. 이 연구에 동참했던 윌리엄 놀만 박사는 불신자인데 이 사람이 이 연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연구는 충분히 검증받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사들은 처방전에다가 하루 세 번씩 기도하십시오라고 적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는 병 중에 있는 이들을 치유하는 역사를 가져오게 합니다. 치유의 사역은 충분한 성경적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치유 사역을 광범위하게 행하였고 또 신구약 성경 모든 부분에서 치유의 사역이 또 치유의 기도가 활발하게 사용되어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치유의 사역은 충분한 성경적 근거를 갖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현실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가장 소홀히 여겨지고 또 자신 없어 하는 영역으로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치유 사역을 위한 아주 중요한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병든 사람들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때 병든 자라는 것은 가벼운 질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한 질병이나 만성적인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분들은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중한 질병에 걸리게 되면 기도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몸의 이 질병 때문에 모든 관심이 거기로 쏠리기 때문에 침체가 일어나고 또 매사에 집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참 힘이 들어요. 더하여서 때로는 질병에 걸리게 되면 믿음의 큰 시험이 다가와서 믿음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이럴 때 혼자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거나 반복되는 시험에 시달릴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병든 자에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를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당시에는 교회의 직제가 세밀하게 구분되거나 발달되어 있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교회의 장로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평신도 지도자들을 포함한 교회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꼭 목회자가 아니어도 좋은 거예요. 또 특별한 신유의 은사나 또 기도의 능력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교회의 지도자로 교회의 어른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냥 장로가 아니라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소속되어서 교회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장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표현 속에는 병든 자를 위해 치유의 기도를 행하는 것이 병든 자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바로 교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부탁을 받은 교회 지도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름은 올리브유를 말합니다. 고대 유대사회에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하나의 치료제, 치료약을 바르는 그런 사회적인 관습으로 널리 행하여졌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도 강도 만난 자의 상처에다가 기름을 바르며 기름을 부으며 기도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 전통에 따라서 기름을 바르는 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기름을 실제로 발라가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이 기름을 바른다는 것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재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쉽게 말해서 약을 발라서 잘 보살펴주면서 기도하라는 정도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것, 그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을 발라가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이해하면 됩니다. 가정에서 한 사람이 아프게 되면 온 가족들이 함께 고통하고 아파하지 않습니까?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가족 전체의 문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경우도 아픈 성도들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또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의 짐을 짊어져야 할 공동체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체면 문화가 발달되어져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종종 몸이 아프거나 또는 병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나누거나 할 때에 지도자를 청하거나 기도 제목을 나누기보다는 혼자서 끙끙 앓으며 혼자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 이런 태도가 그렇게 지혜로운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은 기도의 짐을 함께 짊어지면서 사랑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치유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냥 기도해도 되는데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하나님이 치유의 근원이시다, 하나님 의지한다고 믿고 의지하지만 실제로는 믿는 자가 약이나 의사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병에 대해서 기도를 하거나 기도를 받는 것은 덜 믿음직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그건 하나의 형식이고 구색 갖춤이고 오직 약을 통해서만 비로소 자기가 낫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런 태도는 불신앙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또 제가 어떤 성도의 경우에 가족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데 기도해보면 알잖아요. 근성으로 기도하는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근데 나중에 의사의 손길이나 또는 약의 도움도 다 이제 다 끊어졌을 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때 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울고불고 매달리는 경우를 봤어요. 이것 역시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불신앙적인 태도가 보이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죠. 또 실제로 병이 나은 후에도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나았다고는 믿지 않고 약과 병원 치료만을 통해서 나았다고 생각하는 태도도 불신앙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절 중간에 보면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고 밝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병자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능력이 약이나 의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이나 의사는 하나님의 치료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원적인 치료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특히 병들고 아플 때에, 연약할 때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줄 것을 믿고 기도하면 병이 물러가고 나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고 낫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적극적으로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 이하에 보면 유다의 아사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어른들에게 구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아사 왕은 왕의 권세로 의사들만을 의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전국 각지에서 용하다는 의사를 다 모았을 것입니다.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사 왕의 결정적인 실수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공동체, 유다 나라의 왕이었으면서도 그는 믿음의 왕다운 그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고 오직 의사만 의지하였다는 것이죠. 참 하나님이신, 참 의사이신 하나님께 치료를 간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과 분위기를 보아서 아사 왕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치료를 받았다면 분명히 놀라운 효과로 달라졌을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 불신앙의 결과를 역대하 16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아사 왕의 경우에 병이 들었을 때에 오직 의사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결국 병든 지 2년이 채 안 되어 죽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가 병에 걸리면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뭐 다른 의학적인 도움을 받기 이전에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우선순위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기도의 우선순위,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기도에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병들었을 때 즉각 기도하여 치유를 받은 왕이 열왕기하 20장 1절 이하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영적으로 권위 있는 그러한 선지자로부터 죽고 살지 못한다는 소리를 들을 때 누구든지 낙심이 될 겁니다. 히스기야 왕도 심히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말씀의 선언에 낙심해서 풀이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간구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이하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낯을 벽으로 향하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기도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모습이 3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히스기야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왕이지만은 이런 위기의 상황, 이런 심한 질병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요? 자신의 사회적인 지체나 체면도 있는데 그 선포를 들었을 때 바로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겸비하여 전심으로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의 역사입니다. 또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에 믿음을 요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열두의 혈루병든 여인이 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치유를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능력이 나아간 것을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께서 많은 질병을 사복음서에서 고치실 때에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 병을 고칠 만한 믿음이었습니다. 중한 질병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상황은 분명히 영적으로는 믿음의 시험의 때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믿음의 시험의 때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질병을 치유하기 위하여 기도할 때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병이 낫기를 위하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체적인 질병은 단지 육체적인 원인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심리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원인이 같이 결부되어 나타납니다. 어떤 크리스천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자들은 자기가 하나의 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마치 여러 신체 조직기관들의 집합체인 양 기계처럼 취급되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붕괴하고 있다. 사람이 육체적인 존재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과 혼과 육을 다 가지고 있는 전인적인, 전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치료는 자동차 수리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유명한 크리스천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의 의학은 기술적인 면에서 비상한 진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인간적이고 좀 더 정신적인 영적인 깊이에까지 진보하지 않는다면 오늘날의 의사들은 단지 건강에 대한 단순한 전문 기술자들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폴 트루니에 박사는 병의 원인을 단지 외면적이고 육체적인 데서만 진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질병의 뿌리가 영적이고 정신적인 데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병들었을 때 혹시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이 나태하지 않았는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는가, 혹시 죄짓지 않았나 등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을 오히려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로, 내 신앙을 돌아보는 기회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자신의 병을 위해 기도하고 또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이 서로 중보기도 하면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그만큼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치유를 위한 기도에 있어서 죄를 서로 고백하는 것을 좀 더 확장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직접적인 죄로 인해서 그 죄 때문에 직접적으로 육체에 질병이 왔다면은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은 아주 정확한 치료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도 사역을 해보면은 회개만 했는데 몸이 회복되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할 거리들이 전형적인 직접적인 죄만이 아니지요. 우리의 허물이나 연약, 고통, 짐과 같은 이런 것들까지도 편안한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고백의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고백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죄의 고백이라는 의미를 치유를 위하여 좀 더 확장해서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에게 다가가서 내 죄가 뭐냐는 식으로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본다면 그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고 또 마음을 열고 진정한 소통을 나누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한 사랑의 신뢰에 기초해서 죄를 포함해서 자신의 고통이나 연약 또는 허물들을 진심으로 나누게 될 때에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게 될 때에 정신적인, 심리적인, 영적인 묶여진 것들이 풀어지고 벗겨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지는 역사가 더 많이 나타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 역사가 더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경우에 이와 같이 우리들의 깊은 것, 우리들의 내면의 깊은 사연이나 또는 고통하는 아픔들을 진솔하게 나누지 못하고 그렇게 또 나눌 만한, 신뢰할 만한 공동체가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슬픈 현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면서도 마치 독립된 섬처럼 그렇게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깊은 것들이 나누어지지 못한 채로 우리 안에 쓰레기 마냥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영적인, 정신적인 차원이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한 채로 또 기도를 드려도 치유 기도를 하니까 기도의 효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교회는 고백의 공동체로 유명합니다. 이 교회는 특별히 소그룹이나 대배 시간에 죄 고백을 포함해서 자신의 허물이나 연약과 고통을 진솔하게 나누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물론 그런 고백을 나눌 수 있는 교회적인 성숙한 분위기와 문화가 중요하죠. 잘못 나누었다가 뒤통수를 맞거나 다시는 나누지 않겠다고 이런 문화가 되면은 상처만 더 커지고 깊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경우에는 그런 문화가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진솔하게 자신의 죄 또는 심지어 자신의 연약함들을 나누는데 그 정도가 아주 대단합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바람을 피웠다는 등 과거에 뭐 이런저런 뭐 죄를 짓고 또 많이 방황했다는 등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서슴없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치료와 하나님의 삶의 변화를 간증합니다. 이렇게 고백의 공동체가 되니까 제가 이렇게 그 교회 간증들을 듣거나 살펴보면은 치유적인 삶의 변화가 성도들의 삶에 훨씬 더 많이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어떤 보고를 받게 됩니다. 만약 우리들의 교회 생활도 이와 같은 깊은 나눔과 고백이 있는 삶이 된다면 아마 지금보다도 훨씬 더 풍성하고 더 건강한 영적 생활을 나눌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 하나의 가능성을 둔다 그러면 저는 소그룹 순모임의 가능성을 둡니다. 치유적 가능성을 많이 가진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먼저 서로 자신의 깊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죄나 또는 연약함이나 아픔이나 고통까지도 깊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순모임이 된다면, 그리고 그 자리에 기도가 함께 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풍성한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치유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본다면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멀쩡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다 속으로 고통하는 문제들이 있고 아픈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아픈 사람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기도해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같이 고통하는 사람으로서 함께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라. 이 고백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가 되는 이 서로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 서로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봉사하라, 서로 발을 씻기라. 혼자서가 아니라 서로가 되어질 때에 이 서로 속에 묶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질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고. 이 서로 속에 응답과 치유와 부흥의 비밀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서로 고백하고 더 많이 서로 기도하는 그러한 치유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의 실제 생활에서 반복되어진 현상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기도라는 사실을 결론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죄의 문제, 이것들이 나 자신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본인 당사자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둘째는 교회 지도자들이 기도해야 될 것이고, 셋째는 교회 공동체가 서로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치유의 원리를 잘 적용해서 우리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 전체가 더 많은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정죄당하거나 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홀로 고립되지 아니하고 서로 깊은 것을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받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다가가 주님께서 치료의 권면을 하여 주시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더 많은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